마태복음 33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을 토대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까지 이제 산상보훈을 다 살폈고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단락에 접어들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계속해서 소개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 산에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산에서 5장 1절에서 산에서 올라가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던 그 산상보훈 말씀을 이제 종결했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제 치유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산상보훈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까지 산상보훈 설교를 21번, 21주간에 걸쳐서 들었는데 그 가운데 산상보훈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선택한다면 어떤 구절이 핵심 구절이 될 수 있을까요? 6장 3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는 자들이 세상에 살면서 먼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먼저라고 말씀하시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위한 지침으로 산상보훈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할 수 있을까요? 부족하지만 우리 각자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산상보훈에 부합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삶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입니다. 교회가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신 이 보배와 같은 말씀을 들으셨으니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와서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산상보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실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5장부터 7장까지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천국 운동을 펼치셨는데 이제 8장과 9장에서는 놀라운 행위를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행위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이제 천국 운동을 전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9장까지는 총 10개의 기적이 등장하는데요. 본문에 이 나병 환자를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질병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휘몰아치는 광풍도 고요하게 잠재우십니다. 또 인간성을 파괴하고 짓밟는 이 귀신도 쫓아내시고 제압하십니다. 심지어 9장 뒷부분을 보면 죽어서 시체가 된 야이로의 딸까지도 다시 살려내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권능으로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들을 마태복음 9장과 10장에 집중해서 배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발견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세 부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병 환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1절과 2절을 비교하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1절에서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움직이십니다. 이동하십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무리가 보이지 않고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와 함께 이동하시는 중에 무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니 현장에는 무리는 없었고 나병 환자 홀로 예수님을 만나고 독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4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4절을 보면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다음에 이 사실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이 부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절에는 수많은 무리가 주님과 함께 있지만 2절에는 그 무리들은 자취를 감추고 대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한 사람, 이 한 사람만 보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손길과 능력을 체험하고 변화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인생,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참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마태복음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은혜 받는 첫 번째, 변화받는 첫 번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출입하겠지요.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수백만 명의 인파가 예배당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당에 모여 있느냐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한 사람을, 참된 믿음으로 나오는 한 사람을 찾고 기다리십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비록 나병 환자처럼 보잘것없고 미약한 자라 할지라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주변에 맴돌다가 사라지는 무리에 속하지 마십시오. 이 나병 환자처럼 자신의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사람, 그래서 은혜 받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나병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은 왜 중요한가?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기적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기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 가운데 왜 이 사건을 가장 먼저 마태는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나병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병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 레위기 13, 14장을 근거하면 당시에 이 한센병으로 알려진 질병뿐만 아니라 각종 악성 피부 질환을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나병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당시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삼중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신체적으로 고통을 겪고 외모가 일그러지고 또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은 전염성이 강했기 때문에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었고 고립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받았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도 떠나서 모든 관계를 끊고 홀로 외로움 속에서 생을 끝내야 하는 비참한 질병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지요. 성전의 제사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이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로 이 나병이 발생한 그 사례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그 경우가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 외에도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었던 게하시도 거짓말로 속여서 이득을 취하다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우시아 왕도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천벌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취급을 당했던 것이죠. 이렇게 소망이 없는 절망스러운 병에 걸린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그럼 여기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이 메시아적인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능을 가지신 메시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주님을 고백하면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강청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렇다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이 많으시니 저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어울릴 것 같은데 대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예수님의 의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 이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와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광야에서도 길을 내실 수가 있고 사막에서도 강을 흐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큰 고난과 문제 앞에서 참 먼저 걱정하고 고민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나병 환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이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나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라도 주님께서 간섭하시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와서 엎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괴롭고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이 나병 환자처럼 주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병 환자의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그는 자신의 소원보다 주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자신의 소원보다 주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간청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제발 고쳐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떼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소원, 주님의 뜻을 우선시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경우에는 참 나의 요구만 말씀드리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처럼 절실하게, 간절하게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보다도 내 뜻만, 내 요구만 부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먼저 주님의 뜻에 맡기면서 주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시면 간섭하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시면 길을 열어주시고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도 주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이제 나병 환자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터치하셨다, 만져주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이 나병 환자를 만지신 이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이고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씀으로만 고치실 수도 있었지요. 근데 일부러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대시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걸린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그 자리를 피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도 이 나병에 전염되지 않으려고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갖다 대시면서 고쳐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만지심, 예수님의 이 터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예수님의 터치는 이 죄로 인한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정을 정결하게 씻어내는 만져주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의 유대인들의 정결법, 구약의 정결법에 따르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서로 접촉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될까요? 아니면 정결한 것이 부정하게 될까요? 정결한 것이 다 부정하게 되고 더럽혀집니다. 부정이 전염되어서 정한 것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 부정이 전염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접촉한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해소되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나병은 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장면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손길, 주님의 그 긍휼의 손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터치하심으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와 부정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 부정한 나병 환자와 같지 않습니까? 죄병으로 인해서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살고 있죠. 누가 이 죄라는 질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죄라는 병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죄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더라도 나병 환자처럼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길로 우리의 더러운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실 때 즉시 깨끗해졌습니다. 곧장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책망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피 묻은 그 손길로 즉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 불렀던 찬송가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라는 찬송가를 불렀는데요. 그 후렴의 가사를 보시면 예수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주시라고 고백했습니까?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음을 확신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세상을 살면서 다시 죄를 범하더라도 주님께서 이 더러운 문둥병자를 터치하신 이 손길을 늘 기억하시고 이 주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이 손길 아래서 죄를 자백하시고 깨끗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후속 조치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다음 후속 조치로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소문이 나서 예수님이 알려지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알리지 말라고 입단속을 하셨을까요? 그럼 그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만 각인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병을 고치시는 분으로만 선전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차단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은 단순히 기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을 당부하셨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나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병이 나았다는 증거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4장에 기록된 절차에 따라서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지켜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이 피부병이 고침을 받고 깨끗해지면 그냥 스스로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를 받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가정과 사회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나병 환자를 고치셨지만 율법을 무시하면서 율법의 테두리 밖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준수하시면서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주님께서 율법을 지키심으로 믿는 자들도 이 율법에 따라서 언제나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한 나병 환자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받아주시고 그의 믿음대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이 나병 환자처럼 전적인 믿음으로 주여 원하시면 이라는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죄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부정하게 될 때마다 담대하게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십자가에 피 묻은 그 손길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